고전에서 랩 헌 짬바를 최신의 수도 이어갑니다.
방구석 짬바로 털어보는 본격 최신 게임 탐험 방송.
안녕하세요, 하이테크 피플 로치
코이니얼시드아. 아, 결국 하이테크 해버렸어요. 게다가 두 번째 녹음. 아, 우리는 또 이렇게 또 테이크 2를 할 때 뭔가 조금 장사빨이 되는데 꼭 이렇게 한번 말아 먹어야. 한 번에 안 됩니까, 이거? 에? 왜 한 번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날도 추워 죽겠는데, 이거 진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야 되는 이 순간에 우리가 지금 칼바람을 맞으면서 스튜디오를 왜 와야 되는 겁니까?
아, 일본 게임 녹음한다고 해서 천벌 받았잖아요.
미안합니다. 아이, 그놈의 대시마가 뭔지.
아이.
여튼 뭐 그래요, 예. 아, 이게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녹음했거든요. 해가지고 원래 예정대로면 저희가 지금 방송 지연이랑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나불나불 사불사불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라고 이제 싹 풀어서 집에 가서 룰루랄라 편집을 이제 받으려고 편집을 하려고 파일을 열어본 순간
없네.
이건 우리가 아닌데. 누구시죠? 아니 왜 거기서 당신들이 나오시죠? 아니 전혀 모르는 분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와서 저희가 언제 독서클럽 녹음을 했나요? 무슨 책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책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라고 물어보니까 녹음이 안 되셨어요 라고 나와서 예 결국은 다시 한다.
그 배우 지현우 씨 그 어리둥절하는 짤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세요?
아, 예, 정말 뻘쭘하고 그 정영돈 씨도 나왔던 표정. 왜 네가 거기서 왜 이런 표정을 저희가 짓고 했다. 뭐 여튼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하기로 했고요. 예, 다시 하면 되죠. 뭐 한 번에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말아 먹으면 말아 먹은 대로 가는 거죠.
정영돈 씨의 명언이 있죠. 예. 아, 형 때문에 다 망했어.
저도 밥상을 뒤집고 가고 싶어요. 예, 근데 안 됐네요. 근데 책임은 아니잖아요, 여기가. 예. 뭐, 하여튼 그렇고. 참, 이 하이테크에 왔기 때문에 하이테크 얘기를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플스 진영 분들은 아마 많이들 지금 화끈하게 화력을 태우고 계실 파판 세븐 리버스, 리메이크 리버스 발매했죠?
네, 그것도 있고.
녹음 전에 씨발 이걸 야 이거 욕까지 나오네. 녹음 전에는 우리가 리뷰한다고 막 리뷰 와장창 얘기했는데 그게 날라가서 발매한 다음에 얘기를 해버리고 있네 지금. 아유,
무슨 말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
기억도 안 나 진짜. 저희가 녹음 장소 홍대인데 아마 팝업 스토어가 이 근처일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 디렉터 분 오셨었다고 하는데 재밌게 잘 사시고요. 예. 저는 데모만 해봤습니다. 데모만 잠깐 해봤는데 뭐 잘 만든 것 같긴 한데 데모라 그런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모르겠고 확실히 이제 리메이크보다는 좀 더 뭔가 향상된 느낌들은 많은데 그게 한편으로 보면 약간 번잡스러워 보이는 느낌도 좀 생겨서 해봐야지 알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거기서 멈췄습니다.
게임 크기 자체가 좀 크긴 하죠.
네, 해봤으면. 많이 크긴 한 것 같고 그 안팎으로 약간 또 시끌시끌한 문제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저기 디스크 프린팅이 잘못돼서 프린트 아, 플레이 디스크가 인스톨 디스크고 인스톨 디스크가 플레이 디스크가 돼버리니 아이러니한 상황.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죠.
그렇죠.
인쇄 프린팅이 잘못돼가지고 야, 이 보통 이러면 야, 근데 이것도 좀 애매하겠네요. 바꾸기에도 뭐하고. 나 같으면 약간 잔머리를 써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하고요. 그, 저기, 구매하신 분들, 플스 PSN에 저 포인트 좀 드리고, 그, 저희가 인근에 그, 구매하신 데 가시면 스티커를 드릴 테니까. 그 프린팅 다시 된 스티커 그것만 이렇게 좀 바꿔서 살짝 붙여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이렇게.
옛날에 그 병뚜껑이나 우표 같은 거 모으던 시절에는 그런 게 프리미엄이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아, 그 잘못돼서 갖고 있으면 돈빨 됐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있는 분도 있어요. 그 100원짜리 막 이런 거 보면 특정 연도에 좀 덜 풀려서 상태 괜찮은 것들은 보면은 꽤 고가에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하면 그 AS만 좀 잘해주면은 프리미엄이 될 수도 있긴 한 거거든요.
근데 프리미어링이라고 하긴 너무 많이 찍힌 거야. 전 세계적으로 몇백만 장이 찍힌 거야. 프리미엄이라고 하기에는 거의 그 예전에 아타리사 ET 게임 같이 마냥
한 10장만 찍었어야지.
그러니까 아유 소량 찍었으면 이건 진짜 거의 뭐 정말 전 세계의 컬렉터들의 눈에 쌍심지를 키고 구매할 만한 요소가 될 텐데 이건 뭐 거의 몇백만 장을 넘어서 최소 100만 장 이상은 찍혔을 걸요. 거의 뭐. 뭐 대중 다 갖고 있다 봐야지. 그게 그리고 일반판이 모르겠다. 거기에 뭐 컬렉터즈 에디션이니 뭐니 전부 다 잘못 찍혀가지고 귀책사유상 소니의 잘못이긴 한데.
그렇죠.
어쨌든 소니에서 어차피 이거 프린팅을 했으니까. 예. 뭐 일단은 죄송합니다로 지금 땜질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이거 요즘에 뭐 헬다이버즈? 그것도 잘 나가더라고.
아, 그 얘기 나왔으니까 얘긴데 마소가 자신들의 독점작을 멀티로 풀겠다. 네 개. 근데 왜 네 개일까? 네 개만 푼다고 발표를 해가지고 이게 뭐 진짜 갑론을박이 엄청나게 나와서 이제 심각하게 가는 상황이면은 이제 액박 죽었니? 뭐 이러면서 액박은 이제 끝났다 수명이 뭐. 근데 차기 액박에 대한 로드맵도 발표를 같이 했죠.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그 2020년도에 저희 레트로에서도 얘기했을 건데 그때 액박 시리즈 X 나올 때만 해도 액박이 괜찮지 않나 이랬거든요. 저도 사실.
아니 지금 봐도 지금도 그 기기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무시 못하겠어요. 잘 만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퍼스트 독점작이나 이런 게 싹 다 망해가지고 지금 얘가 메리트가 있나를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플스보다 나은 부분이 이제는 안 보여요.
플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전략을 취하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가 하고 보면 예전에 그 플스 클래식 초대 버전 나올 때 그때 전략을 조금 섞어서 쓰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당시에는 강자라고 하는 양대 회사가 있었잖아요. 닌텐도와 세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를 비집고 소니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쪽 회사들은 1차적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강대한 IP들이 있었잖아요. 자사에서 개발도 하고 퍼블리셔도 받고 여러 가지로 풀이 넓으니까. 근데 소니는 일단 새로 진입한 상태니까 개발이라고 하는 관점만 놓고 보면 일단 극 마이너스잖아요.
네, 그렇죠.
데미지가 엄청 센 거잖아요. 아니 자기들이 뭐 마리오나 소닉 같은 걸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그거만큼의 뭐 엄청난 IP를 만들어낼 시간이 널널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썼던 전략이 서드 파티를 적극 안는 전략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의 시대는 어쨌든 카트리지 시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찍어내는 비용이라든지 재고가 쌓였을 때 보험 비용이라든지 로열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셌는데 소니가 그걸 역으로 좀 한 거죠. 어차피 CD로 가니까 프린팅 비용도 적고 마진율 높여주고 그 재고를 안게 되면 보험도 없게 해서 대신에 이제 재고가 생긴 것들은 아 소니가 그때 머리를 잘 썼어요. 플스 베스트라는 형식으로 저가형으로 또 내버렸죠.
아 네.
그런 식으로 재고를 딱 털어버리는 전략을 딱 취하니까 진짜 이게 워낙 엄청나게 이제 퀴즈를 부를 만한 거죠. 돈은 더 준대. 비용은 더 싸.
그쵸.
그리고 우리가 재고도 안 떠안아도 돼. 이런 느낌이 되는 거니까. 근데 플스5 들어오면서 약간 그 전략을 다시 회귀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플스3, 4 때 이게 극심화됐던 이제 자사에서 위주로 만들어지는 IP 독점작 이제 그 경쟁에서 그걸 어느 정도 부분만 유지를 하고 서드 파티를 적극적으로 좀 강화를 해서 이제 독점 계약을 좀 맺어서 공급을 좀 하는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맞춘 거죠. 좋게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좀 많이 가지를 쳐낸 거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전략적 선택은 잘했다. 근데 아쉬운 건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게 했거든요. 보면
네.
안 한 건 아니에요. 뭐 세가랑 좀 파트너십도 많이 강화하는 것 같고 뭐 그리고 인수 얘기도 왔다 갔다 했었고 뭐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사기도 했었고 그 진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솔직히 그때 소니가 그 땡깡 부릴 때까지만 해도 마소를 엄청 응원했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 다듬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신기한 게 왜 잘 나가던 기업을 마소가 사버리면 망가진다.
그렇죠.
그럼 왜 그럴까 진짜. 그거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 솔직히 말하면 그 마소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눈썰미가 별로 안 좋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미 마시 간 곳만 엄청 비싸게 사고 주고 샀다는 느낌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름값만 그 남아 있는
구매하는 그러니까 선구안이 부족하다.
그렇죠.
아, 말 그대로 이제 독박세기 좋아하는
네.
아, 백기백기 좋아하는
그 눈썰미 안목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지금까지 큰 거 산 거 있잖아요. 뭐 이드소프트라든지 뭐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든지 솔직히 여기들 제일 큰 문제들이 뭐였냐면 핵심 개발진들이 뭐 지가 잘했든 뭐 개발자가 잘못했든 해서 다 나갔잖아요.
그렇지.
그다음에 알맹이 좀 빠졌는데 이거를 채우면서 어떻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일단 사고 부자가 되니까 좀 그 최근 작들이 다 맛이 없더라고요. 요 몇 년 새 이제 게임 업계 자본 자체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요. 벌 수 있는 수요도 많고 공급도 많고.
그렇죠. 어쨌든 그리고 그때 분기점은 아무래도 코비드 시대가 진짜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수요가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네. 뭘 해야 되니까.
문제는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자본들이 들어온 이상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개발자나 그 기획자의 논리보다는 그 자본가의 논리가 정말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개발자나 이제 소비자의 감성을 좀 자극하는 그런 게임보다는 자본가나 주주한테 돈을 어떻게 벌게 해줄까가 더 중요한 그런 게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
솔직히 게이머 입장에서는 정말 재미없는 시장이 됐죠.
일종의 꿈보다 해몽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라리안 같은 곳이 발더스 게이트 3 같은 걸 내니까 게이머들이 좋아 죽잖아요.
아, 제가 그 게임은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은 없는데 야, 그게 천만 장 나갔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에 이제 돈 번다고 기존의 게임사들이 게이머들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요즘 나오는 그나마 이제 좀 게이머 편을 많이 들어주는 데가 뭐 저기 라리안 소프트웨어 요게 아니면은 저 엘들린 만든 데가 어디였죠? 프롬 소프트웨어 이런 데인데
그쵸.
이제 그런 데를 보니까 게이머들이 그 대형 게임사들 욕을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대형 게임사 있는 개발자들이 이런 UI도 구리고 뭐 프로그래밍도 별로인 게임이 왜 히트를 하는 거지? 이런 걸 보면서 게임이라는 게 꼭 그 좋은 프로그래밍과 그 좋은 아트와 이런 걸만으로 이루어지진 않더라고요.
본진의 레트로에서도 이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궁극적으로 게임이라고 하는 전제는 플레이어와 게임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그 간극에서 발생되는 재미가 얼마만큼 극대화되느냐가 주된 목적 아니에요. 일단 내가 이거를 즐기려고 하는 거지 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요즘 시대가 워낙 기술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거의 뭐 실사풍을 넘어선 거의 극 리얼주의 경향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이 많이 보이는데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스팀에 이제 보시면 뭐 인디 쪽에서 나오는 그런 거의 뭐 도트 감성으로 다시 나오는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비주얼 우선주의이신 분들은 아, 저런 걸 어떻게 해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몰입되는 재미가 있으면 또 그게 많이 팔려요. 아니, GTA가 그래픽도 좋고 뭐 시스템도 좋고 자유도도 뭐 엄청 좋고 하지만 사람들이 그걸 왜 하겠어요? 재밌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일단.
그쵸.
아무리 그래도 그 똑같은 관점으로 그렇게 자유도를 풍부하게 주고 막 그렇게 당대의 그래픽이 엄청나게 좋았다고 했던 쉔무가 왜 망하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럼 쉔무는 성공했었어야죠. 그렇게 근데 쉔무는 실패했지만 그거를 이제 그 기술이나 이런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서 어쨌든 효율적으로 만들고 짧은 시간에 만들어서 그렇죠. 쉔무를 만들 때보다는 좀 짧은 시간이지만 만들어서 내놓는 게 이제 요즘에 용과 같이 시리즈인데 그거는 또 잘 팔리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그 재미가 답보돼야 된다고 봐요. 일단 기본적으로 게임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요즘 게임사나 약간 영화 극장 쪽에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비싼 건 용납이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아니 재미가 있고 그만한 값어치를 얻는다고 판단하면 요즘 시대 분들은 그 돈을 꺼내는데 주저함은 없으세요.
그렇죠. 네. 퀄리티가 떨어지고 허접한데 비싼 건 용납이 안 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굳이 내가 이거를 내가 그 돈 주고 가야 돼? 막 보는 시대는 지난 거죠. 이제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그냥 재미없어도 에이 그냥 뭐 2시간 반, 3시간 잘 봤다. 이렇게 퉁쳐서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요즘 그 대형 게임사들의 안목이 너무 안 좋은 게 그 게임을 기획하는 것도 그렇고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한마디를 정리하는 로치 씨의 일침. 게임사들에게 한마디.
재미가 제일 중요하다.
아.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무슨 게임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얘기하잖아요.
안내양.
아, 바로 안내양. 아, 이렇게 던지는 거야? 치고 빠지기.
도와줘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인 데스 스트랜딩은 2019년 11월 8일 코지마 프로덕션에서 개발하고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에서 출시된 게임으로 코지마 히데오의 독립 후 첫 작품으로 많은 주목을 받은 작품입니다. 데스 스트랜딩이라 불리는 초자연적 아포칼립스를 맞이한 미합 중국을 배경으로 주인공 샘포터 브리지스가 재난 이후에 발생하는 초자연적인 현상과 싸우며 분열된 세계를 다시 연결하고자 하는 장대한 여정을 그리고 있는 줄거리이며 빛이라 불리는 사후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복잡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픽, 스토리텔링, 게임 디자인 면에서 혁신적이라 평가받은 동시에 난해한 이야기와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플레이 방식으로 인해 평가는 극렬하게 나뉘었지만 발매 이후 닥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재평가받게 되기도 했습니다. 확장판인 디렉터스 컷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발매된 기종은 플스4, 플스5, 스팀, 애플 앱스토어로 출시되었습니다.
예, 잘 듣고 오셨습니다. 아, 고마워요. 예, 갑자기 불러서 좀 미안한데, 예, 참 노는 것보다 낫잖아요. 자, 오늘 저희가 할 게임은 데스 스트랜딩입니다. 왜 이 게임을 하게 됐냐? 원래 사실은 제가 하이테크 때 그 메탈 기어 팬텀 페인이나 하면 나오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녹음도 안 되고 지금 저희가 녹음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다들 4분 5일 된 상태라서 이렇게 추정국 시대인 적이 없는데 참 요즘에 전 팀원들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 아무튼 뭔가는 때워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본의 아니게 작년 네. 말에
최근에 데스 스트랜딩 매우 재밌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고 싶어지셔서
그렇죠.
너 나와봐라.
약발 있을 때 팔아먹어야 된다. 어쨌든 건더기가 있을 때 한 그릇이라도 더 내놔야 된다. 국물이 마르기 전에 일단은 조금이라도 우려내야 된다는 일념 하나로 제가 로치 씨를 긴급 소환해서 했고 어쨌든 원제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곧 있으면 생일인데 미리 이제 선물을 제가 거대한 걸 받아가지고
아 그쵸 그쵸 네,
이걸로 이제 제가 데스 스트랜딩을 구매를 해가지고 열심히 즐겼습니다. 덕분에 아니겠습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아 잘 즐겼어요. 지금 2회차 중인데 거기는 얼마 전에 켰습니다. 그래서 도로만 정비하고 바로 껐습니다. 할 게 없어요. 웬만한 배달 다 했거든. 다 해놨어. 구축 다 해놨어. 도로 다 깔아놓고 아 편하게 열심히 유유자적하게 카이랄 결정 필요하면은 이제 BT 사냥하러 가고 예 그다음에 자원이 필요하면은 옆에 밀캠프 한번 털어주고 그리고 이제 유유자적한 공간에다가 세이프하우스 하나 지어놓고 잠만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유지보수가 필요하면 들어간데 유유자적하게 끌고 가서 예 유지보수 해주고 아 이게 지금 공무원의 삶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 이제는 데스 스탠딩 아니라 유로트럭을 하고 계시네요.
아 예 플스5에서는 유로트럭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게임이에요. 자 먼저 로카 크리틱으로 가겠습니다. 원래 이제 카르마 씨가 여기 이제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카르마 씨가 없기 때문에 로코 크리틱이라고 하겠습니다.
로맨틱 코미디예요?
아 정말 거지 같아 진짜. 로맨틱 코미디 같은 소리 하고 있잖아. 로맨틱 코미디라고 하기에는 날씨가 오늘 거지 같아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팍팍 줄여드리기 위한 로코 크리틱. 이 게임은 몇 점?
저는 85점.
아 85점. 왜죠?
제가 이게 메타크리틱이랑은 다른데 그거는 이제 뭐 60점이라고 쓰레기고 이건 아니거든요.
네.
이동진 평론가 마냥 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별 한 거의 4점 좀 넘는 거의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
잘 만들었어요. 흠잡을 데 없고. 근데 호불호가 안 갈리냐 그건 아니다. 컷신이나 이런 거 대비 좀 인게임 그래픽이 좀 조망만하다? 이런 게 좀 있긴 해요. 뭐 그런 거 빼고는 뭐 좋았습니다. 저는 재미있었고 간만에 오픈월드 다운 오픈월드가 나온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으로만 얘기를 해보라면 당연히 90점 이상을 줄 수 있는 게임이고요. 너무 재밌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대중적인 관점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50점짜리 게임입니다.
아...
진짜 반반이에요. 정말 재밌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재밌게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정말 90점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마구마구 할 수 있어요. 이 심심한 환경에서 별의별 짓을 다 할 수 있는 재미적인 요소를 아주 잘 갖고 있어요. 뭐 스토리도 이 정도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 게임에서 뭐 하나의 재미점을 못 발견하는 순간 이 게임은 진짜 그냥 자연만 거니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ASMR 워킹 시뮬레이션 게임이 돼버려요.
아 근데 이거 균형 맞추면서 걸어갈 땐 진짜 짜증났거든요 이 게임.
아 그렇죠. 처음에 진짜 짜증나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레벨업 되면 그쵸? 편해져요.
이제 예. 바이크 얻고 나면은 엄청 편해지거든요.
바이크 얻고 뭐 그 다음에 트럭 얻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할수록 친밀도나 레벨업이 쌓일수록 또 이제 이걸 짊어지고 가면서의 밸런스나 뭐 체력이나 이게 다 업그레이드 돼요. 그러면 아무리 한번 200km 넘어가도 그냥 뭐 쯤쯤쯤 가요.
이게 오픈월드라 그 은원패도 안 되는데 그 BTP에 다닐 때 진짜 화났는데 나중에 이제 그 수류탄 얻고 나서 참 편해져서 아니 그 다음부터는 저는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도 재미를 못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라는 생각으로 이제 귀결이 되시면서 그거를 못 찾게 되시면 결과적으로는 이 게임은 말씀드린 대로 ASMR 자연 대자연을 걷는 시뮬레이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경보하려고 이 게임을 산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거든. 그냥 대자연밖에 없어. 이 게임에서는 대자연이 다야.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제 아웃풋 알아볼 시간인데 이 게임의 이제 데스 스트랜딩의 외적인 요소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주신 질문지가 몇 개 있는데 요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 게임 대체 뭐 하는 게임입니까?
진짜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이거 뭐해? 뭘 하자는 얘기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도 사실 그 생각을 1회차 플레이할 때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니 이게 총 한 15장의 에피소드가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0장이 넘어가고 12장이 넘어가도 뭔 게임인지를 모르겠어요. 대체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제가 그냥 생각하는 관점입니다만 제가 보는 데스 스트랜딩의 이 게임에서의 주 테마는 연결이에요. 연결.
그렇죠.
결국은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제 각 도시라고 할게요. 그냥 편하게. 각 도시와 지점들을 연결을 하고 사람들을 연결을 하고 그 시스템을 연결하면서 그 자체에서 구축이 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여 흐름들을 만들어가는 그리고 스토리의 구성도 보면 다 연결과 뭔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주요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수단에 잘 부합되게 또 설계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이 게임은 연결을 말하는 게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이 디렉터인 코지마 히데오 씨가 그 음악 이런 거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게임 중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한 소재는 아니지만 그 음악 쪽에서는 진짜 뺀질나게 많이 쓴 그 소재거든요. 이게 연결이라는 게.
그렇죠.
그 앨범 제목으로 커넥션 이런 거 쓰는 사람 엄청 많고요.
그렇죠.
뭐 커넥팅, 커넥션, 뭐 메타모르포시스 이래서 뭐 변화, 뭐 새로운 거, 뭐 전자음 넣고 이럴 때 락밴드들 그럴 때 많이 써먹고.
아, 양몽님의 이 음악도 음악 팟캐스트를 하신 또 짬바가 여기서 또 등장하는구만요.
그래서 그런 데서 엄청 많이 써봤어요. 그거 보고 코지마 히데오 디렉터도 아 이거다.
아이 설마 그 저기 내공이 거의 배철수의 음악 캠프급으로 갖고 계신 분한테 그거 야 이거 써먹어라 야 이거 써먹었는데 야 요걸로 하자 요걸로 하자 이렇게나 했겠죠.
그거 안 써먹었으니까 게임계에선.
아이 뭐 다른 식으로 써도 있겠죠. 이게 물론 해석의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연결이라고 봤어요. 다 총체적으로 한번 깨고 나니까 아 연결을 말하는 게임이구나. 뭐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그 코지마 히데오 디렉터가 그 요즘 세태에 대해서 좀 마음에 안 들어하는 그런 뉘앙스가 좀 느껴졌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 질문이 이제 나온 게 뭘 말하는 게임이냐인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인터뷰에서 많이 밝힌 바도 있죠. 본인께서도 온라인상에서 이제 벌어지는 여러 가지의 안 좋은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이제 뭐 경쟁 체제로 가는 것에 대한 부작용. 네, 요런 것들에 대한 세태감. 그리고 이제 개개인별로 이제 막 파편화가 되는 시대의 흐름상, 뭐 요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서 좀 거창하게 얘기해보면 약간 경종을 울리고 싶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정답은 아니다.
설정 자체도 약간 그 단절된 세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포스트 아포칼립스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사람들이 개인화된? 그게 훨씬 심각해진 자연재해에 의해서?
근데 쉽게 생각하면은 사실 이 흐름상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시나리오의 구성에서 나오는 재료들이 어딘가 본 건 있죠. 무슨 뭐 멸종이 돼서라든지 어떤 큰 타격을 입어서 지구가 그래서 이제 뭐가 뿔뿔이 흩어져서 생존을 한 사람들이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쵸.
이야기들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데스 스트랜딩이라는 것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은 지구의 빙하기가 와서 메머드니 뭐 공룡이니 멸종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전체 인구는 아니지만 거의 뭐 엄청난 타격을 입혔던 뭐 흑사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많은 인구가 죽어나가고 코로나 때도 좀 그런 경향이 있었죠. 뭐 그 정도까지는 다행히 아니었지만 21세기 흑사병이라고 불렀잖아요. 진짜 이 정도의 사상자가 날 줄 몰랐던 상황이었고 전 세계적으로 긴급하게 확산이 돼버렸고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이제 대재앙급의 시나리오가 발생을 해서 이게 문명이 끊기다시피 한 상황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어떻게든 이렇게 연결해가는 과정 뭐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건데 익숙한 소재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포장하고 보여지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게임상에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나름
저는 그래도 거의 최상이라고 봅니다. 이 정도면 솔직히 말해서 이런 소재? 뭐라고 해야 되지? 단절이라고 할 만한 소재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라오어 시리즈도 그런 느낌이었고
뭐 영화 그것도 이제 보면은 영화 나는 전설이다 이거랑 굉장히 많이 비슷하다고 얘기 많이 들었죠.
아니면 디비전 시리즈 이런 것도 비슷하죠.
아 그렇죠.
근데 결국 잘 표현한 작품이 생각보다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흔한 듯 흔하지 않은 소재거든요. 사실 좀비물을 이제 한 발짝 나가면 좀비물이냐 한 발짝 덜 나가면 생존물이냐 요 갈래잖아요. 딱. 네.
그리고 이 개발하는 입장에서 이 타임폴이라는 설정이 엄청 괜찮은 게
아
동물이 없어요.
맞아요. 아 생각해보니까 데스스트랜딩에서 동물은 등장하지 않아요. 네.
동물이 없는 게 그 개발하는 입장에서 진짜 개꿀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거 구현하기가 진짜 피똥 쌉니다. 그거 진짜 레데리 같은 거 보세요. 그것 때문에 그 사양이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이게.
아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 생각을 못했네. 진짜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없죠.
와, 왜 나 그 생각을 못했지?
특히 조그만 동물들 뭐 사슴, 뭐 다람쥐 이런 게.
아이 하나도 안 나와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나와요. 바퀴벌레 쫓아다. 야 근데 갑자기 궁금해진다. 야 그 세계에서 바퀴벌레가 살았나 죽었나? 근데 바퀴벌레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보면.
뭐 어찌어찌 인간 문명에 붙어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타임포를 맞으면 죽는 데잖아.
근데 그쯤 되면은 약간 천연기념물 느낌일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아! 있다! 크립토나이트! 그건 유일하게 생물인데.
걘 잘 살잖아요.
아, 그렇지. 걔는 잘 살지. 걔는 아이템이야, 심지어. 근데 이건 생물이라고 봐야 되나? 하여튼. 아, 생물은 생물이죠. 어쨌든, 예, 아이템이긴 한데, 예, 애벌레 같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야,
걔도 그 번식력이 쩔진 않는 게 보통 진짜 엄청 잘 살 정도면 보통 유해조수 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 안 되는 거 보면 걔도 그 번식력이 쩔진 않는 것 같아요. 바퀴벌레나 모기 마냥.
그리고 그게 번식이 돼봤자 인간이 섭취를 해버려서 회복을 해버리는 그렇죠. 아이템이 돼버려서. 아.
이게 만약에 진짜 현실이라고 치고 그게 몸에 좋고 뭐 정력에 좋고 이렇다고 했어봐요.
가타부타 다 캐이는 거예요 그거. 우리나라 아저씨들이 엄청나게 캐먹을 거예요. 야 그거 좋단다. 좀 갖고 와봐라.
건강에 좋다 이러면 다 잡아먹네.
그렇죠. 야 정력에 그게 그렇게 끝장난다는 순간 그거는 이제 거의 뭐 천연기념물 되는 거예요 바로. 크립토나이트 구매합니다 이러면서
바로 서식집하게 되고
그렇죠. 그 수단을 생각해보면은 결국은 이제 물자니까 배달이죠.
네.
쿠땡맨 되는 거예요.
배달맨.
그렇죠. 총알 배송이 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 그 미션 중에서 아시겠지만 미션 조건에 프리미엄 배송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또.
아 그렇죠. 배민원. 네.
그렇죠. 배민원 내지는 저기
쿠팡 한집 배달.
한집 배달 나오는 거예요. 새벽 배송 되는 거예요 바로. 다음날 배송도 하자. 새벽 배송 지원돼.
로켓 와우.
그렇죠. 와우 되는 거예요 바로. 예. 그런 게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전 국민이 이제 쿠땡맨의 심정을 알 수 있다. 우리 택배 기사님들이 얼마나 이 고단한 삶을 살고 계신가.
그렇죠.
그런 것을 이제 체험 삶의 현장을 해보실 수 있는. 야 어떻게 보면 그 유로트럭 시뮬레이터 마냥 그 저기 택배 기사 시뮬레이터 같은. 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런 느낌 들어요. 산이고 바다고 다 건너서 이제 한 집 걸로 한 집 배달.
근데 이제 정부 망했으니까 그 걸어서밖에 안 돼요.
그렇죠. 초반에는 걸어서밖에 안 되죠. 야, 그 시나리오 이제 동부에서 시작을 할 때 동부에서 한 3장 넘어가면 그 센터 중앙 센터 에어리어 그쪽에서 나올 때면 오토바이 한 대 서 있잖아요.
아, 네네.
그래서 이제 미션상 발전기 하나 켜고 한번 써봐 이런 식으로 이제 힌트 주잖아요.
네.
아, 그 오토바이가 어찌나 반갑던지.
그니까요.
예, 그거 한 대 나오는 순간 아, 이 배송의 아니, 혁신이 이루어집니다.
저 동부 초반에 그 트럭도 있잖아요.
아, 트럭이 있던가요?
있긴 한데.
그쵸.
잠궈놨어요.
아, 맞아요. 있어요. 있는데 장류였어요. 예.
제가 그거 하면서 들어서 진짜.
야, 좀 쓰지게. 야, 나도 임마 여기 소속인데 그걸 못 쓰게 해주냐?
야, GTA도 그렇게는 안 했어.
아니, 지네들은 맨날 저기 중계지 가면은 아이디 다 체크하고 웰컴 투 샌 포토 브리치스 그렇게 외치는데 차 한 번 쓰겠다고 하면 왜 락을 걸어놓냐고 임마. 어? 이런 관리자만 우대하는 더러운 세상.
더러워서 내가.
내가 진짜. 아 진짜 그때 개 들었는데 그래도 오토바이가 있으니까 뭐 위안을 좀 삼았죠. 그래도 가끔 이제 들어 이제 그게 이제 빡치면 이제 아 그래도 동부에는 이제 밀기지에는 트럭이 잘 안 나오니까 그 중부 가서 이제 밀기지 가끔 급하면 이제 밀 트럭들을 이제 훔쳐가지고
아
너라도 좀 쓰자 이런 논리로 그 이제 다 쓰면은 이제 반납 안 해도 되죠. 죄송하죠.
네,
반납 안 하고 그대로 이제
제 차고에
그렇죠. 제 차고에 넣던지 아니면은 아 그 차고에 넣을 수 없죠.
아 그래요.
그렇죠. 그 물건은 녹을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바깥에다가 이제 조용하게 사나되게끔 밖에 전시, 밖에 DP
제가 GTA 같은 데서도 남의 차 뺐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막판에는 그냥 최고 속도 밟은 다음에 저는 뛰어내리면서 그냥 던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뛰어내리든지 아니면 이제 진짜 할 거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괜히 이제 공터에다가 그 그레네이드 내지는 이제 어설트 라이프 살상용 무기죠. 아. 만들고 던져서 터뜨립니다. 아, 반납 잘할게 이러면서 이제 니네 차 없다 그러면서 이제 가버리는. 왜냐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리스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어느 순간까지는 예를 들어서 물 캠프에 두 대의 트럭이 있었다. 근데 제가 한 대를 그렇게 그걸 이제 뽀개했다라고 하면은 그 기준 한 대밖에 안 남습니다. 제가 강제로 자원을 줄여줘요. 아, 좀 미안하긴 하지만 나도 심심한데 놀아야지라는 느낌으로.
너 어차피 안 쓸 거잖아.
아니 너네 걸어다닐 수 있잖아. 야 운동해 운동. 짜식들아 운동해. 나만큼 니네들이 움직이라. 너는 요구역에서만 노는 애들이. 야 나는 저 눈산을 걸어가고 인마 물가를 막 휘젓고 인마 나는 막 산을 몇 개 넘는 줄 알았나? 나 같은 사람들이 써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훈계를 하죠.
근데 제가 진짜 참 그 설정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정도 세적을 뻗칠 수 있는 뮬이 왜 배달업을 안 하고 그랬으면 거기 그 대기업 있잖아요. 그 네. 레아 세두 배우가 하는 거기.
아, 예. 브레자리 익스프레스가 예. 있죠.
거기에 뺨치게 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쿠팡 옆에 배민 정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괜히 그냥 그 뻗쳐놓게 그냥 황건적 마냥 둬가지고
근데 그것도 그렇죠 그것도 긴 것 같아요. 그런 사단이 나고 나서 그냥 그 화물만 보면은 아주 그냥 미쳐버리는 존재가 돼버렸다. 그리고 그거랑 이제 다른 형태의 뮬이 하나 있죠. 그거보다 좀 더 살상적으로 바뀌었다. 그냥 그런 존재들을 보면 다 죽이고 뺏는 존재의 뮬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참 그런 애들이. 근데 이제 그게 설정상 그랬어요. 그런 기지들을 좀 털면 그중에서 일부가 NPC가 돼서 그러니까 포터 NPC가 돼서 포터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따봉 열심히 주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가까이 가면 이제 자기 갖고 있는 아이템 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지들이 뭐 어쨌든 좀 줄어든다고 하나?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대요.
그 어렵다는 반도체도 너도 나도 하겠다고 뛰어드는 마당에 그 배달업 그게 뭐 어렵다고. 솔직히 경쟁업체가 있을만 하거든요. 그렇죠. 경쟁업체끼리 싸운다. 그런 말이 되죠. 아... 고객한테는 잘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근데 그치. 이론상 말이 돼. 왜냐면 포터들이 지나다니는 라인을 잘 이렇게 보시면 걔네들은 그 지역을 다 피해갑니다.
아 네.
그래서 만약에 어떻게 피해야 될지 모르면은 나중에는 그 포터들이 다니는 라인들을 잘 체크해놓으면은 그 지역을 다닐 때 타임폴은 맞을지언정 BT들은 안 만납니다. 아, 뮬도 안 만납니다.
그렇군요.
진짜 꿀팁이에요. 걔네들은 다 알아요. 야 여기로 피해가면 돼. 여기로 피해가면 돼. 아이씨 비 온다. 야 빨리빨리 튀어. 이러면서 빨리빨리 걸어가면서 거기를 다 피해가거든요. 얼마나 꿀팁들 하고 있어요. 이러면은 걔네들은 정말 배송의 혁신이야.
그렇죠.
예, 자동차만 있으면 걔네들은 다 끝나는 거거든요.
시장도 커.
그러니까.
진입장벽도 높아도 돈
하다못해 미국이야 미국. 네. 땅덩어리 그 미국이야.
그게 혼자 다 잡아먹는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뭐 공격이 세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다시 돌아서 어쩌다가 뭘 말하는 게임인데 진짜 뭘 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게임이에요 여러분.
예,
뭘 말하는지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배송하는 게임이고요. 뭐 스토리나 이런 설정들이나 보면 다 그런 식으로 연관이 돼 있어요. 유명한 것만 몇 개 살펴볼게요. 데스 스트랜딩 범지구적으로 이뤄진 재앙이고 여러분들이 그 게임상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힉스를 만나서 거대 BT로 인해서 한번 이제 좀 말살이 되다시피 해서 거기서 보이드아웃이 한번 크게 일어나죠.
네.
그때 이제 보면은 그거랑 이제 해안가 씬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약간 꿈꾸 때도 많이 나오고 막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샘포터 브릿지 시대가 약간 나체로 이렇게 누워있다가 뭐 발견하고. 그때 이제 보면은 이제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는 신들이 가끔 나오는데 그런 다섯 개의 점 같은 것들이 이렇게 떠있을 때가 있어요.
네네.
두 번째 디스크에서 이어집니다.